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배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대부분의 주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관상용과 일반 그릇을 구분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쁘고 비싸고 좋은 그릇은 찬장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오면은 이거는 500불짜리, 이거는 400불짜리를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대충 다 깨진 코닝이나 색 바랜 것이나 이빠진 그릇을 사용합니다. 좋은 그릇이 맛을 더 있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철학이 좀 다릅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그릇으로 가장을 대접해야 또 가족들을 대접해야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그릇을 사용하다가 하나가 깨어졌을 때, 뭐 코닝이 하나 깨어지면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지만 뭐 한 4,500불짜리가 깨어지는 날은 온 식구들이 살벌해집니다. 주부의 얼굴이 벌써 험악해지기 시작하고 잘못 얘기했다간 욕먹기 쉽습니다. 어느 부잣집 사모님이 전문 직종에 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고 퇴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집에도 비싼 그릇을 모아놓았었는데 어느 날 낮에 집에 올 일이 있어서 급하게 연락 없이 집에를 들려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독일제 찻잔 세트, 너무 아까워서 보기도 아까운 그 찻잔 세트로 이 가정부와 또 정원사가 그윽한 모습으로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생은 자기가 하고 보기도 아까운 독일 찻잔은 이 가정주부가 즐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고 아끼고 결혼할 때 가져와서 한 번도 쓰지 못한 그릇인데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져서 이사 갈 때 이걸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써보지도 못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유행에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릇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릇 많이 얻어서 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귀한 그릇, 싸구려 그릇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국회에서 생긴 모양이나 키나 뭐 이런 것 문제 삼아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기고 이쁘면 얼마나 이쁩니까? 나이 60 지나가면요, 내가 볼 때 여호수아 회원들은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귀중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왜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슨 우린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뭐 귀한 그릇, 싸구려 그릇 따로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질그릇에 얼마나 이쁘고 멋있게 포장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거나 질그릇에 틈 생겨 톱니 하나 생겼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질그릇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6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질그릇은 뭐냐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간장종지만한 그릇도 있고 깊은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그릇은 토기그릇은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토기장이가 쓰기 원하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물 마시기 위해서는 컵을 만드는 거고 뭐 간장을 담기 위해서는 간장종지 만드는 것인데 왜 나는 그릇이 이렇게 작아요?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볼품이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탓하지 말고 주인이 쓰시기 원하는 대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고 관심은 내가 어떻게 내 뜻대로 쓰여지느냐 이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질그릇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질그릇은 고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연약함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안에 담겨진 보배에 비해서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고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동시에 육체로 말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연약함, 쉽게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이 껍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한 질그릇이 우리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치만을 자랑하면요 어느 순간에는 깨어져 버리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를 귀중히 여기며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살 수 있고 그 능력과 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한 장사꾼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수천만 원짜리 백자를 꺼내놓고 고양이 밥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골동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골동품에 눈이 뜬 사람들은 지나가다 말고 그 고양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고양이가 너무 내 마음에 든다. 고양이를 나한테 팔아라. 아, 난 이 내 고양이 안 판다. 고양이를 팔아다. 얼마를 원해도 주겠다. 이를테면 만 원이면 10만 원 줄래? 줄게. 10만 원을 주고 고양이를 데리고 가면서 그 밥그릇도 좀 달라. 그건 안 되겠다. 그 밥그릇 때문에 오늘 고양이 6마리째 팔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껍질이 아닙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없어질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기고 담대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말하자면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But not, but not, but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봐야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질그릇이라면 팍 깨져버리겠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 버려두는 법이 없다라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 이 말은 공동성서 번역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겨쌈이라는 말은 들리보메노이라는 단어가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얻기 위해서 포도를 놓고 들어가서 짓밟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아무리 짓밟힘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그릇만 의한다면 연약한 존재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보면요, 날마다 실망할 일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6장 말씀해 보시면은 아람 왕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봅니다. 그런데 군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꼭 들어가는 골목길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퇴치하는 거예요. 분명히 작전이 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누구냐? 우리 참모 가운데 스파이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막 따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스파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침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한은 못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부터 없애자. 그래서 엘리사의 집을 온 군대를 동원해서 둘러쌌습니다. 사환이 나와서 아침에 보니까 온통 이 아람의 군대가 자기의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향하여서 아, 내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이젠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보면 절망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를 바라보고 늘 결코 쌓이지 아니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답답한 일이라는 말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위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답답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박해는 핍박과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요, 성도를 겁박해서 의로운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만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의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학생 때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롭다 그러면 정의다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주위에 의의를 지키는 사람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다 편안한 길을 택합니다. 고생하는 길 안 택합니다. 그저 점잖은 길 택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조금 먹고 살다가 말지 뭐 이런 철학입니다. 여러분, 의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의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이라는 것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고 반드시 잡아 세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유효한 존재이지만 유효 기간이 있지만 우리의 보배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답도록 담대하게 어떠한 일에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의를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예수 죽은 것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여기서 예수 죽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뭐냐면 보통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로 본문은 네크로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죽음의 상태를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져 가는 모습, 죽어져 가는 과정을 담고 살아가는 자가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질그릇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죽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지식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한번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은데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의 과정을 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에 역사적 사건을 담지 마시고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를 늘 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아는데 고난의 삶은 없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도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승리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서 신학과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던 분입니다. 50이 넘으면서 어느 날 문득 자기 마음에 회의가 왔습니다. 예수도 증거하고 기독교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는데 자기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질문이 그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Did becoming older bring me close to Jesus?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있느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건 맞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요, 젊었을 때 죽도록 봉사하다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그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를 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변화를 이룹니다. 하버드대학 교수의 직분을 사임하고 캐나다에 있는 라르케 공동체, 여기는 지체 부자유주들이 버려진 아이들이 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의 머리를 감겨주고 그들의 옷을 입혀주고 그들을 목욕시켜주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맞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무슨 유익이겠어요? 힘든데. 근데 시편의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절대로 말로 해서 회개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고난의 시련을 줘야만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한인 식당을 하는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 하나 딸이 있었는데 식당에 아침에 가서 문을 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와서 삑 쓰더니 자기의 딸을 납치해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몸값을 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값을 서로 딜을 하고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뭐 이리 전화 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14시간 동안 자기의 딸아이가 범인들의 트렁크에 갇혀 있었습니다. 트렁크에 있으면 편안할 것 같죠? 캄캄하고요. 또 이 산소도 모자라고 뜨거운 태양 밑에서는요, 견딜 수 없답니다. 굉장히 뜨겁답니다. 이 딸아이가 갇혀서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 보내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하는데 이 한인 식당 해가지고 많이 돈도 벌게 하시고 어려움도 없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돈 벌기에 급급해서 주일날도 장사하기 바빴고 교회 가기는커녕 11조는커녕 봉사하기는커녕 모으기만 힘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경고를 많이 주셨음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것 회개합니다. 이 딸아이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한참을 회개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깨고 나서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래요. 혹시 내 어린 동생이 여기 잡혀와서 여기 있다면 얼마나 아이가 무서울까. 차라리 내가 잡혀온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더래. 여러 가지를 감사하다가 아버지가 딸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범인과 계속 돈을 딜을 하고 어디로 갖다 줄까 갖다 주는 순간 FBI가 덮쳐가지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딸아이가 14시간 만에 트렁크에서 나왔습니다. 보통 14시간 트렁크에 갇혀 있으면요 온몸이 땀으로 젖고 죽음의 공포 속에요 벌벌 떨고 그냥 입원실로 가야 정상인데 이 아이가 헤헤 웃으면서 머리털 하나 젖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된 거냐? 14시간이나 갇혀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제가 14시간이나 갇혀있었으니까 나는 한두 시간 있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안에서 부흥회한 거예요. 혼자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부흥회해 보세요.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고난의 죽음의 과정을 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요. 말끝마다 죽고 싶다, 말끝마다 에이 하고 욕하고 절망하고 이건 생명의 냄새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았다면 생명의 냄새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생명의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냄새는 생명의 냄새예요. 이것이요 무슨 여자들이 쓰는 무슨 그 향수랑 다른 거예요. 향수는 똑같잖아요. 냄새가요 뭐 샤넬 5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의 냄새는요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 냄새는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냄새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냄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영광을 향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지금까지 얘기한 우리의 질그릇들입니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미련한 사람 없어요. 언젠가는 빠그작하면 끝나는 날입니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내 몸이 아플수록 내가 늙을수록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 속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해져가도 강하여지고 능력 있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토리우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감 속에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질그릇이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늙어가면 고상한 표현으로 뭐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질그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 말은 나를 향한 가장 심각한 학대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 되어서는 안 돼요. 질그릇이라면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하여지고 더 힘있는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 때문에 절망도 하지 마시고요. 이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늙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포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붙들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국이 프로농구의 플레이오프로 한창인데 LA는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LA는 예선 탈락했기 때문에 누가 우승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LA 레이컬스가요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꽁지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아무리 비싼 선수를 사와도요 이게 예선 탈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비싼은 르브론 제임스 선수를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선 탈락했어요. 왜 레이컬스가 이렇게 못하느냐? 농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요, 리바운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리바운드가. 농구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리바운드에 달려있대요. 이게 뭐냐면 선수들에게서 가장 슛을 잘하는 선수가 슛을 잘 쏴서 성공시킬 확률이 40몇 프로. 그리고 보통 선수들이 쏴서 성공시킬 확률이 30몇 프로래요. 물론 그 10몇 프로가 크지요. 근데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누구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슛해서 실패했다 끝. 이렇게 해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슛해서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리바운드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공격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리바운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많은 선수들이 리바운드 할 때 제일 많이 다친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때리고 하기 때문에 제일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참고 리바운드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멋진 스펙을 갖추고 지식과 유능한 능력과 백업이 있다 할지라도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아유 나는 끝났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리바운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요. 다시 잡고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리바운드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힘내셔야 됩니다. 아파도 힘을 내고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롱비치에서 목회 처음 할 때에 뒷면이 이렇게 그 교회당이 작은데 뒤에가 하얀 벽이었습니다. 그때 그 LA에 사시는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목사님 뒤가 너무 환해서 목사님 보고 있으면 눈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로도라고 그러죠. 비로도 두막기를 주셔가지고 그 뒤에를 커튼을 비로도로 멋있게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과 저는 그 관계가 답니다. 내가 장로님께 감사를 했고 장로님이 있고 달아놓으셨고 그분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니셨습니다. 그랬는데 한 5, 6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한테서. 그래서 장로님 성함도 잊혀져 가는데 어쩐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생각이 나서 서점에다가 자기 200불을 넣어놓고 가니까 목사님 와서 설교에 필요한 책 가져가세요. 200불어치. 그렇게 하고 전화를 딱딱 끊으시더라고요.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아, 나이가 80이 되고 90, 그분이 물어보니까 92세랍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책이니까 서점에 가서 내 이름 하나 기억하고 대형교회 권영국 목사가 책 가지러 오면 200불어치 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먹다가 가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리바운드, 다시 일어나서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